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은 미한 연합훈련 나흘째인 오늘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새벽 5시 20분쯤 황해북도에서 강원도 원산 지역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탄도미사일은 황해북도 황주군 일대에서 발사돼 약 500km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은 원산 앞바다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하지도 않고 기습적으로 미사일을 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북한은 지난 3일에는 수도권 이남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300mm 방사포 6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바 있습니다. 미한 양국군은 북한이 앞으로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포함한 추가 도발로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독일 등 북유럽 국가들로 향하려는 이민자 13,000여 명이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국경 지역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마케도니아 당국은 어제 국경을 폐쇄하고 더 이상 어떠한 이민자들도 그리스 국경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앞서 슬로베니아 당국이 난민 신청 목적 이외에 다른 이민자들의 국경 통과를 불허하기로 결정한 뒤 하루 만에 나온 것입니다. 이로써 유럽으로 향하는 이민자들의 주요 이동로인 이른바 발칸 경로가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전 세계 34개국이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도움이 필요하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오늘 발표한 올해 곡물작황 전망 보고서에서 아프리카 스와질랜드 등 주로 아프리카 국가들이 포함된 식량 부족 국가들을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엘니뇨에 따른 가뭄으로 아프리카 중부와 남부 그리고 카리브해 국가들이 올해 작황 전망이 낮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시리아와 예멘, 소말리아 등은 계속되는 내전으로 인해 농작물 수확에 큰 지장을 받고 있고 독재국가 북한의 경우 상당수 주민들이 이미 식량 빈곤층이나 그 경계에 놓인 것으로 추산될 만큼 작황이 절망적인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쿠바 방문 중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과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미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벤로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어제 피델 카스트로 전 의장과의 회동 문제는 논의된 적도 없으며 미국 정부도 두 사람의 만남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쿠바 방문 중 라울 카스트로 현 의장과 정상회담을 갖는 데 이어 쿠바 반체제 인사들과 별도로 만날 예정입니다. 쿠바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반체제 인사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 내정 간섭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이를 불허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즈 보좌관은 아바나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반체제 인사들의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직 참석자 명단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쿠바의 반체제 인사들은 과거 정상회담이나 교황 방문 등 주요 국제 행사가 있을 경우 가택연금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얀마의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 차기 대통령 선출을 위한 후보들을 지명했습니다. 미얀마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주의 민족 동맹은 오늘 하원에서 수치 여사의 측근인 틴저 씨를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민주주의 민족 동맹은 또 상원에서 소수계인 친부족 출신 헨리 벤티유 씨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군부는 의회 외부 인사를 후보로 지명한 가운데 관측통들은 의회에서 진행될 대통령 선거에서 틴저 씨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의 핵심 지도급 인사는 미군의 공습으로 중상을 입었지만 사망하지는 않았다고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가 밝혔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오늘 ISIL 군 지휘관으로 알려진 타르칸 바티라시빌리가 지난주 공습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고 치료를 위해 ISIL의 자칭 수도인 시리아 라카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관리들은 바티라시빌리가 시리아 북동부 알 샤다디 지역을 방문하던 중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한반도 동해상으로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 위원장 앞 서한 발송 등 여러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입니다.
북한은 한국과의 경제협력 교류를 전면 단절하고 개성공단 등 북한 내 모든 한국 측 자산을 청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주장에 대해 북한이 그런 역량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한반도 동해상으로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핵탄두를 경량화했다며 관련 사진을 전격 공개한 지 하루 만에 미사일 도발로 위협을 가한 것입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0일 오전 5시 20분쯤 황해북도에서 강원도 원산 동북쪽 북한 지역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커드 C로 추정되는 이 미사일은 북한 내륙을 가로질러 약 500km를 비행해 동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한국 군 당국은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하루 전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KN-08의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사진을 공개한 데 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대남 위협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북한이 한국군에게 피로감을 주기 위해 주로 새벽 등 취약 시간대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만반의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일련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10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정부로서는 주유엔 대표부를 중심으로 해서 우방국과 외교적 대응 조치를 지금 협의 중에 있으며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 위원장 앞 서한 발송 등 여러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위원회에 서한을 보내는 것은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새로운 제재 결의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낮은 수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을 국제사회에 환기시키고 안보리 결의 위반 사례를 축적함으로써 앞으로 제재의 근거로 삼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들어 3년째 키 리졸브 미한 연합훈련 기간에 스커드 계열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발사 시간과 장소, 비행거리, 탄착지점 등으로 미뤄볼 때 예년과 비슷한 양태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은 유엔의 제재 결의로 국제사회가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미한 연합훈련이 진행되는 데 대한 반발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의 분석입니다.
키리졸브 훈련 과정 중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결국 미국 항공모함에 대한 견제 또 그 과정에서 국제사회 대북 압박에 대한 저강도 군사적 무력 시위의 대응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다 유엔 제재 결의 이후 북한 내부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동요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한국 군당국은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VOA의 논평 요청에 관련 보도를 봤다고 말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베이징에 있는 주중대사관을 통해 북한에 항의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관계부처에 미국과 한국 등과 연대해 정보 수집과 분석에 전력을 기울이고 항공기와 선박의 안전 확인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은 한국 정부의 독자적 대북 제재에 맞서 한국과의 경제협력과 교류를 전면 단절하고 개성공단 등 북한의 모든 한국 측 자산을 청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묵과할 수 없는 도발이라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10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내고 한국의 대북 독자 제재에 맞서 남북한이 채택해 발표했던 경제협력과 교류사업 관련 모든 합의들을 무효로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업지구 가동을 전면 중단한 만큼 북한 지역에 있는 한국 기업들과 관계기관들의 모든 자산을 완전히 청산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치명적인 정치, 군사, 경제적 타격을 주기 위한 계획된 특별 조치들을 연속해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정당한 제재 조치를 저급한 언사로 비방하며 남북 간 합의를 무효화하고 자산을 청산하겠다고 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도발적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통일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한국의 독자 제재는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한 데 따른 응당한 조치로 북한이 자초한 것이라며 북한은 한국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담화는 북한이 남북교류 파탄의 책임을 한국에 떠넘김으로써 한국 사회 내부의 갈등을 키우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관측입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입니다.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취했으니까 그런 점에서 기존에 남북 사이의 경제 관련되어 있는 모든 협정 부분에 대한 파기 책임은 남한 정부에 있다, 한국 정부에 있다. 뭐 이런 점을 가지고 북한이 이번에 기존에 있는 합의를 이제 전면 무효화함으로써 오히려 그 책임을 남한 정부, 한국 정부에 지금 또 넘기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죠.
특히 북한이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자산을 곧바로 청산하겠다고 밝힌 대목 또한 최대한 한국에 타격을 주고 기싸움에서도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자산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처분될 경우 한국 정부와 해당 업체들의 피해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응해 지난달 11일 기습적으로 개성공단을 군사 통제 구역으로 선포하면서 한국 측 인원을 전원 추방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입니다.
개성공단 자산이 지금 동결 조치 이후에 몰수 조치를 뛰어넘으면서 바로 청산 단계로 발표한 것은 남쪽에 대한 좀 대응 차원에서 바로 청산 조치를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개성공단은 사실상 청산이 되며 다시 가동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는 이와 함께 지난 8일 발표된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해 황당무계한 내용들로 가득 찬 제재안이라며 아무데도 소용없는 물건짝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북한군은 선제 공격 방식으로 전환해 최후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한국 청와대가 북한의 1차 타격권 안에 들어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정치 군사적 타격을 위협하며 청와대를 1차 타격 대상으로 언급한 것은 한국의 독자 제재를 넘어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연이은 대북 제재와 미한 합동 군사훈련에 대응한 북한의 반발 메시지의 하나라는 관측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직접 전면에 나서 연일 핵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고 10일 오전엔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하는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안보 위협과 사이버 테러 등으로 한국의 국가기관과 국민을 정조준하고 있다며 이 위기에서 사회 분열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오후 경북 안동에서 열린 경상북도 새 청사 개청식에서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세계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제도 많이 어렵고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평화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국민 단합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주장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이 그런 역량을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외부의 압박만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능력을 시험하거나 입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US government assessment has not changed. We have not seen North Korea test or demonstrate the ability to miniaturize a nuclear weapon and put it on an ICBM.
에릭 런드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대변인은 9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 관영 매체의 관련 보도를 봤지만 미국 정부의 평가는 달라진 게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이 같은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경우 고립만 심화되고 금지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추진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DPRK's ongoing pursuit of these technologies will only deepen its isolation and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consensus against its continued pursuit of proscribed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런드 대변인은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적 행동과 수사를 자제하고 대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주장과 관련해 평양에서 나오는 도발적 성명을 또다시 접하고 있다며 이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젊은이, 젊은 독재자로 부르며 이처럼 무모한 역량을 개발하는 대신 자국민에게 좀 더 관심을 기울이라고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gain, I'd say that the young man needs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North Korean people and taking care of them than in pursuing these sorts of reckless capabilities.
커비 대변인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관련 수사를 심각하게 여기고 그래야 한다면서 미국은 김 제1위원장의 이 같은 행동에 더 비싼 대가를 부과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한반도 방어를 위해 동맹국 한국을 계속 지지한다는 결의에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또 북한의 젊은 독재자가 국제 의무를 거듭 위반하고 자국민의 절박한 필요를 계속 무시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제사회는 6자회담 테이블로 복귀해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다시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며 김 제1위원장도 회담 복귀 의사를 보여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김정은을 비하하기 위해 젊은이로 지칭하느냐는 질문에 김정은의 자국민 처우 방식 등을 거론하며 그가 그런 행동으로 스스로를 비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중국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한국 측 모든 자산 청산 선언과 관련해 자극적 언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홍래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한반도 정세는 복잡하고 민감하다며 각국이 마땅히 자극적인 언행을 일절 중단함으로써 정세 추가적인 긴장 격화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대변인은 이것이 각국의 공통적인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핵탄두 경량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핵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핵 선제 공격을 위협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행보는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풀이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최근 도발적인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난 3일 신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참관하며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쏠 수 있게 항시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서 최근 핵무기 과학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핵탄을 경량화해 탄도로켓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다. 이것이 진짜 핵 억제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더해서 미한연합군사훈련이 7일 시작되자 도발의 본거지들을 순식간에 불바다, 잿더미로 만들 것이라고 위협했으며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선제적 작전 수행에 돌입할 것이라며 1차 타격 대상은 청와대, 2차 타격 대상은 미군 기지와 미 본토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학자인 한국동서대 국제관계학과의 브라이언 마이어스 교수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발언들은 미국에 대해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쏟아달라. 우리는 중동에 있는 미국의 적들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싸워 죽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0년 출간한 가장 깨끗한 민족에서 북한을 극단적 민족주의 국가로 규정한 마이어스 교수는 북한이 과격 이슬람 단체들만큼이나 사상을 중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In the belligerence, North Korea is, I think, quite frustrated by the West's persistence in regarding it as a communist state because
마이어스 교수는 그럼에도 서방 국가들이 북한을 큰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에 북한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이어스 교수는 또 지난 몇 년간 북한으로 외부 정보가 더 많이 유입되면서 북한의 대외 발언들이 한층 거칠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In the old days, the regime could make very peaceful noises to the outside world and make very bellicose racist noises.
마이어스 교수는 과거에는 북한 정권이 외부에는 평화적인 발언을 하고 대신 국내 농장과 공장의 확성기를 통해서 호전적인 선전선동을 했었는데 이제는 북한인들이 외부 정보를 더 많이 얻음에 따라 북한 정권은 대내외적으로 동일한 목소리를 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이어스 교수는 하지만 북한이 호전적인 발언을 쏟아낸 지도 벌써 30여 년이 지났다며 서방 세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뿐 아니라 북한의 호전적인 수사에도 익숙해져 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이어스 교수는 북핵 문제가 처음 불거진 1990년대와 비교했을 때 서방 세계는 더 이상 북한으로부터 큰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북 독자 제재에는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을 입항하는 해외 선박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국적은 중국, 이용항구는 남포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에 입항했던 해외 선박 중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건 역시 중국 선박들이었습니다. VOA가 지난달 18일과 이달 9일 선박의 입출항 기록을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항구를 도착지로 예고한 해외 선박은 중국 선박이 두 번의 조사기간 각각 13척과 9척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들 선박이 실제로 입항을 했는지 여부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중국 선박들이 다른 국적 배에 비해 월등히 많이 북한을 입항 예정지로 둔 겁니다. 중국 선박들이 가장 많이 입항을 예고한 항구는 청진항이었습니다. 지난달 18일 기준으로 중국 선박들은 청진항에 10척, 남포항과 라선항에 각각 2척과 1척씩 입항을 예고했고 9일을 기준으로 했을 땐 9척 모두 청진항을 도착지로 지정했습니다. 중국 선박 외에 북한을 가장 활발히 드나든 건 시에라리온 선박이었습니다. 시에라리온을 국적으로 한 선박들은 9일을 기준으로 10척, 지난달에는 4척이 입항을 예고했습니다. 지난달 18일을 기준으로 했을 땐 파나마 선박과 뉴질랜드령 섬나라인 니우의 국적이 2척, 캄보디아와 탄자니아, 러시아, 키리바시, 싱가포르, 라이베리아의 선박이 각각 한 척씩 최종 목적지를 북한 항구로 보고했습니다. 이달 조사에선 캄보디아 선박 5척, 파나마 선박 2척, 탄자니아와 일본 선박이 각각 한 척씩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두 번의 조사에서 집계된 총 56척의 선박들은 화물선이 43척으로 가장 많았고 유조선은 10척이었습니다. 항구별로 살펴보면 이들 선박들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한 곳은 남포항이었습니다. 남포항은 지난달 18일 조사에서 모두 15척이 입항을 예고해 해외 선박이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선박이 다수인 청진항이 11척, 이어 원산항 5척, 라선항 2척, 신포항 1척 순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8일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270호에 따른 후속 조치로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하면서
북한에 기항한 외국 선박에 대해 180일 이내 한국 입항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특히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 소유 선박의 한국 입항은 기간과 상관없이 불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당장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해외 선박들은 한국 입항을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 선박들이 북한 외에 한국을 기항해 왔는지 여부는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에 드러난 해외 선박들이 주로 중국과 북한을 오가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서아프리카 국가나 오세아니아 섬나라, 캄보디아 등에 등록된 선박들도 실제로는 한반도 서해상을 운항하면서 중국을 왕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탄자니아 선박인 큰자리호나 캄보디아의 전원 67호 등은 북한에서 통용되는 단어라는 점에서 실제 선주가 북한이라는 추정도 가능합니다. 현재 북한의 항구들은 선박의 입출항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조사는 출발지 항구의 정보를 토대로 제한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마린 트래픽의 팀 소어 미디어 담당관은 9일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 항구들이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의 수신기를 끈 것으로 추정되지만 출발지 항구가 북한으로 향하는 선박의 목적지를 기록하면서 이들 선박의 정보가 공개됐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에서 군 장성 처형 등 공포 정치가 계속될 경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고 리언 파네타 전 미국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파네타 전 장관은 또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1년 내 한국에 배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 하원 구선 출신 정치인인 파네타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중앙정보국 국장과 국방장관을 역임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파네타 전 장관과의 인터뷰 2부를 보내드립니다. 인터뷰에 최원기 기자입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최근 비핵화와 평화협정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제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미국의 대북 정책 최우선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이고 이 점은 한국도 똑같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과 이런저런 협상을 해왔지만 결실을 거두지 못했는데 그것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중재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야 하는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란과의 핵협상이 성공한 것처럼 북한 핵 문제도 주고받기식 협상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까요?
북한과 이란은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불법 정권입니다. 이미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확보하고 있는 데다 각종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협상을 원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협상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봅니다.
미국과 한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사드 배치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을 개발하면서 한국과 태평양 지역을 위협하기 위한 능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미사일 방어 체계를 위해 함께 대응한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제가 국방장관 재직 시절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를 한국 당국과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어 체계를 구축한다면 한국과 미국이 긴밀히 협력해 연합 지휘 체계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드가 6개월 안에 한국에 배치될 수 있을까요?
나는 1년 안에 사드가 한국에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정보당국에 따르면 올해 32살인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 4년간 80명 이상의 북한 고위급 장성과 간부들을 처형하거나 숙청했습니다. 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Well, that's what I think concerns the world and why I call
바로 그런 것이 북한 정권의 위험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성격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정권에 충성해왔던 북한군 장성과 고위 간부, 그리고 자신의 친인척마저 처형하고 숙청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친인척과 측근들을 배신하고 감시하고 처형하는 건 북한 수뇌부의 위험하고 불안정한 성격을 보여주는 것으로 미국과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고위장성을 비롯한 군부가 김정은 제1위원장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At least right now you do get the impression that no matter what he has done.
북한 군부는 아직까지는 김정은 제1위원장을 지지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김정은 제1위원장이 군 장성들을 계속 숙청하는 등 공포 정치를 계속할 경우 김정은과 군부와의 관계는 예측하기 어려운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한창인데요.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까요?
Well, it's you know, obviously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ultimately decide that.
미 국민들이 결정할 이슈입니다. 현재는 민주당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세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또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몇 주 안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대통령이 될 경우 북한의 포괄적인 협상을 제안할까요?
Well, any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 know is interested in trying to resolve.
누가 자기 미국 대통령이 되더라도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 핵 문제는 미국과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현안이기 때문입니다. 또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협상을 한다고 해서 핵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 역시 중국이 지도력을 발휘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끄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한국과 긴밀한 동맹 관계와 주한 미군 주둔을 지지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협상할 때는 힘의 우위에 서서 협상을 해야만 비로소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집권당의 몇몇 정치인들은 북한의 핵 개발에 맞서 자체 핵무장 또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he United States has a very strong defense bond with South Korea.
미국은 지난 60년 이상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충실하게 지켜왔습니다. 3만 명의 주한 미군과 충분한 공군력 그리고 핵 우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어떤 도발도 격퇴할 충분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만일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이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겁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을 비롯한 평양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I think it'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there are two ways to go here.
나는 북한의 장래와 관련해 두 가지 선택이 있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지금처럼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도발하면서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 북한은 추가 제재를 받는 것은 물론 한층 고립되고 경제는 나빠지고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는 북한이 붕괴로 가는 경로가 될 겁니다. 또 다른 선택은 북한이 한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는 겁니다. 선택은 북한 지도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북한 정권은 살아남을 수도 있고 자멸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언 파네타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와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의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북한은 올해 식량 부족분 가운데 현재 4%만을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은 북한을 또다시 식량 부족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김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올해 부족한 식량의 96%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밝혔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9일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1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이 올해 외부 지원이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할 식량 부족량이 44만 톤에 이르지만 2월 초 현재 17,600톤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곡물 생산량 감소 등으로 부족한 식량의 양은 더 늘었지만 확보한 양은 줄었습니다. 북한이 2월 초 현재 확보한 곡물 가운데 외부 지원은 8,900톤, 수입은 8,700톤입니다. 특히 이 기간 북한이 수입한 곡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24,500톤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에서 지난해 4월부터 7월 중순까지 계속된 가뭄으로 지난해 곡물 생산량이 크게 줄었다며 북한의 올해 식량 상황은 지난 몇 년에 비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영양 부족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 대부분이 더욱 심각한 영양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을 또다시 외부 지원이 필요한 34개 식량 부족 국가에 포함시켰습니다. 전 세계 식량 부족 국가는 아프리카 지역이 27개 나라로 가장 많고 아시아 지역은 북한을 비롯해 이라크와 시리아, 예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네팔 등 7개 나라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네,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IL의 핵심 지휘관이 미군의 공습을 받고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동일본 대지진 5주년을 맞는 일본과 미얀마 민족주의 민주주의 동맹의 대통령 후보가 드디어 발표됐다는 소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있었던 민주당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미군의 ISIL 공습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예, ISIL의 핵심 지휘관인 타르칸 바티라슈빌리가 시리아에서 미군의 공습을 받은 건 어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 공습 사실을 공개하고 바티라슈빌리가 사망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시리아 내부의 소식을 전하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오늘 이 바티라슈빌리가 사망한 게 아니라 중상을 입었고 ISIL 근거지인 라카로 이송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바티라슈빌리라는 사람은 어떤 인물인가요?
예, 이 바티라슈빌리가 ISIL에 합류한 후에 이 아부 오마르 알시샨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
예, 그루지아 출신으로 군대에 들어가서 이 러시아 전쟁의 정찰 부대원으로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병으로 제대한 후에 이 불법 무기 유통 등의 혐의로 1년 넘게 감옥살이를 했는데요. 이때 급진화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출소 후에 시리아로 가서 ISIL에 합류했고요. ISIL 최고 지도자인 아부바크르 알 바그다디의 최측근이자 ISIL 국방장관으로 불릴 정도로 핵심적인 지휘관입니다.
네, 미국 정부가 거액의 현상금도 걸었던 인물이라고요?
예, 미국 정부는 이 바티라슈빌리 체포에 500만 달러 현상금을 걸었는데요. 바티라슈빌리는 그동안 ISIL의 선전 매체에도 자주 등장해서 얼굴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백인이고 또 주황색 긴 수염을 기른 모습인데요. 그동안 이 바티라슈빌리가 사망했다는 주장이 여러 번 나왔지만 모두 사실이 아닌 걸로 나중에 확인됐었고요. 미군이 바티라슈빌리를 겨냥한 공습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 미군의 공습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예, 이 바티라슈빌리가 시리아 북동부 알샤다디 마을을 방문했다가 이 미군의 공격을 받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ISIL은 최근 알샤다디 인근에서 미군 주도 연합군의 지원을 받는 이 온건파 무장 세력에게 점령지 일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이 바티라슈빌리가 직접 현지 병력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곳을 찾았는데요. 미군이 정보를 확보하고 이 전투기 여러 대와 무인기를 동원해서 일행을 겨냥한 공습을 가한 겁니다. 미군은 최소한 12명의 ISIL 대원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미군의 ISIL 대응 작전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주목되는 소식이 있는데요. 미군 특수대원이 ISIL의 화학무기 개발을 담당하는 핵심 요원을 생포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이 요원이 생포된 건 지난주에 처음 알려졌었는데요.
네.
예, 미군은 당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고 이라크에 파견된 정예 특수 부대원들이 이라크 북부에서 ISIL 핵심 정보원을 체포했다고만 밝혔는데요. 그런데 미군 관계자가 어제 익명을 전제로 이 핵심 정보원이 ISIL의 화학무기 개발을 담당하는 요원이라고 처음 밝힌 겁니다.
네, 체포된 ISIL의 핵심 요원 누군지도 공개가 됐나요?
예, 미군은 공개하진 않았는데요. 이라크 관리들은 이 체포된 요원이 50대의 슬레이만 다우드 알 아프리라는 인물로 이 후세인 정권에서 생화학 무기 개발을 담당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ISIL이 실제 전투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ISIL이 화학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은 지난해 8월부터 나왔었는데요. 이라크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ISIL이 화학무기를 사용한 사례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 바그다드 북부 타자쿠르마트 마을에서 이 ISIL 대원들이 겨자가스가 들어있는 로켓을 발사해서 수십 명의 부상자가 나왔는데요. 이 겨자가스에 노출된 사람들은 마늘 냄새가 난다고도 하고요. 구토 등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일본 소식인데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5년의 시간이 지났군요.
예, 내일로 동일본 대지진 발생 5주기가 되는데요. 지난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에 이 규모 9의 강력한 지진이 일본 혼슈 동부 해안을 강타했고요. 이어진 거대한 쓰나미로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
예, 일본 정부의 집계에 따르면 지진과 쓰나미로 15,800명이 숨지고 2,600명가량이 실종됐는데요. 예, 재난 후에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한 병사 또는 자살 등 예, 간접적인 사망자까지 합치면 모두 2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인명피해는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재산 피해도 역시 굉장히 컸죠.
예, 지진과 쓰나미로 항구가 파괴되고 건물이 붕괴되고 예, 엄청난 규모의 농지도 침수됐습니다.
예.
예, 물론 경제활동에도 아주 심각한 피해를 미쳤고요. 일본 정부는 이 재산 피해 규모를 모두 1,490억 달러로 추산했는데요. 이는 올해 일본 국가 예산의 17%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네. 자, 일본 그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이제 5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피해 복구는 다 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상당한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완전히 정상화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요.
예.
예, 일본 농림수산성 발표에 따르면 피해 농지 2만 1,500 헥타르 가운데 74%가 복구됐고요. 피해를 본 319개의 어항 가운데 73%가 기능이 완전히 회복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진으로 발생한 난민 중 17만 4천 명은 아직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복구도 여전히 진행 중이죠?
예,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당시 쓰나미로 이 냉각 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폭발과 방사능 누출 사고가 있었는데요. 못 쓰게 된 원자로를 폐기하기까지는 30년에서 40년 정도가 소요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물로 냉각 작업을 하면서 매일 상당량의 오염수가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를 처리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원전을 재가동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거듭 언급을 했다고요?
예,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에 이 전체 원전의 가동을 중단했었는데요. 하지만 에너지 수입으로 인한 부담으로 이 아베 정권 들어서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 센다이 원전이 처음으로 재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자, 미얀마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얀마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주의 민족동맹의 대통령 후보로 누가 나설지 주목이 됐었는데 드디어 공개가 됐군요.
네, 민주주의 민족동맹을 이끄는 아웅산 수치 여사가 자신의 최측근인 틴쩌를 대통령 후보로 추천했는데요. 미얀마 대통령은 의회에서 선출하고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상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틴쩌 후보의 선출이 아주 유력합니다.
네. 자, 틴쩌 후보는 어떤 인물인가요?
예, 올해 70살로 수치 여사와 같이 옥스퍼드 대학 경제학과 출신입니다. 수치 여사가 가택 연금에 풀린 후에는 이 비서 겸 운전기사를 지낸 측근 가운데서도 최측근이라고 합니다.
예. 한편 수치 여사는 자신이 직접 대통령 후보로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사과를 했군요.
예, 수치 여사가 인터넷 사회 연결망 매체에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올렸는데요. 국민의 열망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게 된 데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은 지난해 11월에 총선에서 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지만 예, 군부에서 제정한 헌법에 따라서 이 외국인 자녀를 둔 수치 여사는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는데요. 수치 여사는 출마를 위해서 군부와 협상을 벌인 걸로 알려졌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이 될 걸 시사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 대선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버니 샌더스 후보가 어제 또 한 차례 토론회를 가졌군요.
네, 어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스페인어 방송인 유니비전 주최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민주당 토론회로는 이번이 여덟 번째입니다.
네. 자, 토론회 전날인 이 화요일 미시간주에서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예상밖의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었는데 그 뒤로 이제 두 후보가 만난 건 처음인 거죠?
예, 맞습니다. 미시간주에서 이 샌더스 후보가 50%의 지지를 받으면서 약 2%포인트 차로 클린턴 후보를 눌렀는데요.
예.
예, 앞서 여론조사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쉽게 이길 걸로 예상됐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토론의 첫 질문도 이 미시간주 선거 결과에 관한 거였는데요. 클린턴 후보는 별로 개의치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같은 날 미시시피주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결과적으로 더 많은 대의원을 챙긴 데 만족한다는 겁니다.
네.
예, 반면에 샌더스 후보는 이번 미시간주의 승리는 현대 미국 대통령 선거 역사상 최고의 반전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고요. 앞으로 선거운동 전망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 자, 이번 토론회는 플로리다주에서 열렸는데요. 플로리다주는 중남미계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자연히 이민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는데요. 불법 체류자 추방 문제에 대해서 클린턴 후보와 샌더스 후보가 이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와는 다른 견해 보였습니다.
예.
예, 미국에 들어와 있는 불법 이민자들 가운데서 어린이나 이 범죄를 저지른 일이 없는 사람은 추방하지 않겠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후보의 의견이 같았던 건데요. 하지만 두 후보는 과거의 이민법안 표결 기록을 두고서 서로 공격했습니다.
네, 자, 이민 문제를 두고 두 후보가 토론을 이어갔는데 그 이민 문제는 사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기로 선언하면서 그때부터 중요한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었죠?
맞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가 멕시코 이민자들을 범죄자라고 표현하고 또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높은 장벽을 쌓겠다고 말해서 큰 논란이 됐었는데요.
예.
예, 클린턴 후보와 샌더스 후보는 어제 트럼프 후보를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트럼프 후보를 겨냥해서 미국인들은 멕시코인들과 이슬람교도 여성이나 흑인을 모욕하는 사람을 결코 대통령으로 뽑지 않을 거라고 말했고요. 클린턴 후보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높은 장벽을 쌓겠다는 이 트럼프 후보의 얘기는 환상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네, 이민 문제 외에도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예,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을 지낼 때 일어난 일들에 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2012년 리비아 벵가지에서 있었던 미국 영사관 습격 사건, 또 개인 이메일 사용 문제입니다. 클린턴 후보는 이 국무장관 시절에 기밀을 개인 이메일로 주고받은 일이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예.
예, 당시에는 이 기밀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기밀로 분류됐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메일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연방수사국이 기소하면 후보 사퇴를 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클린턴 후보는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다면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한 차례 토론회가 끝났는데 이번에는 뭐 누가 더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까?
예,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샌더스 후보가 그 어느 때보다 힘이 넘치는 모습을 보였고 질문에 성실하게 답했다는 평가도 있었고요.
예.
예,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을 잘 피했다면서 클린턴 후보 손을 들어준 전문가도 있습니다.
예. 자, 플로리다주는 다음 주 화요일에 경선을 치를 예정이죠?
예, 이날 플로리다주뿐만 아니라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주, 일리노이주 등 5개 주에서 예비선거가 실시되는데요. 이에 앞서서 공화당 후보들은 오늘 저녁에 이 마이애미에서 토론을 갖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 1-8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 주시던 BOA 음성 사수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체로 맑다가 오후 들어 구름이 조금씩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영상 2도, 남포 최저 영하 3도에서 최고 영상 2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영상 4도, 강계는 최저 영하 9도, 최고 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 조금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주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상 4도, 개성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대체로 맑은 하늘 예상되는데요. 함흥 최저기온은 영하 4도, 최고 영상 4도, 해산 최저 영하 16도, 최고 영하 1도, 원산은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상 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대체로 구름 조금 낄 것으로 관측됩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영하 4도, 최고 영상 1도, 선봉 최저 영하 6도, 최고 영상 2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조금 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먼 바다에서는 오전 한때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물결은 0.5에서 1.5미터 정도로 일겠습니다. 모레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인 모레는 대체로 맑다가 오후 늦게 황해도 지방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은 미한 연합훈련 나흘째인 오늘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새벽 5시 20분쯤 황해북도에서 강원도 원산지역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탄도미사일은 황해북도 황주군 일대에서 발사돼 약 500km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은 원산 앞바다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하지도 않고 기습적으로 미사일을 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북한은 지난 3일에는 수도권 이남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300mm 방사포 6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바 있습니다. 미한 양국군은 북한이 앞으로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포함한 추가 도발로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B-2 스텔스 폭격기를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핵전략부대를 담당하고 있는 미 전략사령부는 어제 호주에 B-2 스텔스 폭격기 3대를 파견했으며 각종 훈련 임무를 지원하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군의 B-2 폭격기 파견 발표는 한반도에서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되자 북한이 핵 선제 공격 가능성을 위협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B-2 폭격기는 핵과 재래식 무기 탑재가 가능하며 적의 레이더망을 피할 수 있는 스텔스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략사령부는 그러나 이번 B2 폭격기들이 어디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작전을 벌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등 북유럽 국가들로 향하려는 이민자 13,000여 명이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국경 지역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마케도니아 당국은 어제 국경을 폐쇄하고 더 이상 어떠한 이민자들도 그리스 국경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앞서 슬로베니아 당국이 난민 신청 목적 이외에 다른 이민자들의 국경 통과를 불허하기로 결정한 뒤 하루 만에 나온 것입니다. 이로써 유럽으로 향하는 이민자들의 주요 이동로인 이른바 발칸 경로가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전 세계 34개국이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도움이 필요하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는 오늘 발표한 올해 곡물 작황 전망 보고서에서 아프리카 스와질랜드 등 주로 아프리카 국가들이 포함된 식량 부족 국가들을 발표했습니다. 식량 농업기구는 이들 나라에서 식량 부족 사태가 발생한 원인으로 엘니뇨 현상에 따른 가뭄과 홍수, 전쟁 등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엘니뇨에 따른 가뭄으로 아프리카 중부와 남부 그리고 카리브해 국가들의 올해 작황 전망이 크게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리아와 예멘, 소말리아 등은 계속되는 내전으로 인해 농작물 수확에 큰 지장을 받고 있고 독재 국가 북한의 경우 상당수 주민들이 이미 식량 빈곤층이나 그 경계에 놓인 것으로 추산될 만큼 작황이 절망적인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쿠바 방문 중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과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미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어제 피델 카스트로 전 의장과의 회동 문제는 논의된 적도 없으며 미국 정부는 두 사람의 만남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쿠바 방문 중 라울 카스트로 의장과 정상회담을 갖는 데 이어 쿠바 반체제 인사들과 별도로 만날 예정입니다. 쿠바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반체제 인사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 내정 간섭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이를 불허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즈 보좌관은 아바나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반체제 인사들의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직 참석자 명단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의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 차기 대통령 선출을 위한 후보들을 지명했습니다. 미얀마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주의 민족 동맹은 오늘 하원에서 수치 여사의 측근인 틴저 씨를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민주주의 민족 동맹은 상원에서는 소수계인 친부족 출신 헨리 벤티유 씨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군부는 의회 외부 인사를 후보로 지명한 가운데 관측통들은 의회에서 진행될 대통령 선거에서 틴저 씨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